저는 이 시편 57편을 읽으면 자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시편의 제목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한 1970년대 후반쯤에 되니까요, 오래 될 텐데, 그때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그 기독 동아리 모임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 표제가 요 50편, 57편이었고, 그 본문을 빌어서 제목이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따라서, 뭐, 이 뭡니까? 그 시간표를 짰는데, 뭐, 새벽 기도에 뭐, 6시, 오전 성경부 몇 시, 오후 강의 몇 시, 저녁 강의 몇 시, 이렇게 해서 제법 이제 알차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근데 첫날 이제 밤을 딱 보내고, 둘째 날 아침이 딱 밝았는데, 근데 아무도 새벽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우리라 했는데, 새벽을 깨우자. 그렇게 이 제목을 잡았는데, 그날 아침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다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스웠던지, 우리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고 우리는 이래 자다니. 그런 이제 기억이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날랍니다. 그때 참, 그 추억으로서는 그때 아마 강사님도 한 곳이 있을 텐데 그 분명히 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그럼 새벽 기도를 좀 잘하자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뭔가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를 하죠. 이 본문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본 성경 번역 두 가지는 말 그대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리라. 내 자신이 일찍 일어나리라.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 이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그래서 이건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새벽에는 찬송도 못하니까 기도밖에 하겠는가?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제 의미로 그 당시에도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해가 꼭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의 이 새벽 기도 전통은 제가 알기로는 이 역주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유일한 한국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전통이 새벽 기도. 다른 나라는 뭐 새벽 기도란 것이 없죠. 이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 기독교가 성교했을 때, 그때 이제 가졌던 우리나라의 그런 나이가 된 이런 분들이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새벽 기도 전통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아침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도 그냥 뭐 새벽에 기도하자는 말을 사실 갖고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이 새벽 기도회에 집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면 40일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데, 물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종의 이벤트가 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기도라는 것은 그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어떤 경건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라 한다면 그게 뭐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한밤중이 되든 뭐 낮이 되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을 한다면 아무튼 그런 이 지나치게 이 본문이나 그것을 새벽 기도의 의미로 보는 것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시편에 본 전형적인 그런 시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일종의 탄원, 간절한 탄원이 있고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런 것들이죠.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1절부터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지 피하리이다. 이거 이제 주님의 날개가 있고 그게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상력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구약 성경 성지대에 보면 주님의 그 큰 서랍들의 이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아마 어떤 연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있고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며 이들이 내게 창과 화살을 갖고 그들이 이가 마치 그렇게 내게 달려들고 있다.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 나를 박해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한 말이 조금 그렇죠. 사실 억울, 영혼이 억울하다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대부분의 성경은 내 영혼이 처져버렸다. 그러니까 낙심한 이런 상태라고. 그래서 아주 슬픔과 어떤 그런 큰 걱정으로 내가 이렇게 지쳐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 마음이 굳세게 서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8절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래할 것이다. 그 다음 얘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대한 찬송입니다. 환난, 기도, 구원의 확신, 그리고 감사와 찬송. 이게 전형적인 시편의 방식, 그런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 7절에, 8절에 있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의 이 구절을 주제를 삼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7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군데가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시편은 아까 읽었으니까 앞에 부분 읽었으니까 시편 108편 한번 찾아주십시오. 108편 비슷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아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문이 오늘 읽은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증이다. 앞에는 정하였다. 노래한다. 새벽을 깨우린다. 내가 주님, 만민 중에 주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고 궁창이 이르며 그리고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한다. 이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을 그냥 요 부분만, 그 구절만 딱 띄워놓고가 아니고, 요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시편 57편도 그렇고 108편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가 지금 탄원과 또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가 이제 7절 이하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굳게 내가 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또 찬양하며 그 영광을 그걸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 비파와 수금과 같은 이런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고 노래한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맥 속에서 이 성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우리 기억할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린다 한 말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리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문장 그대로 그냥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리라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새벽을 깨운다 하는 의미가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럼 새벽을 깨운다고 할 때 이 새벽이 뭘까? 이 새벽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아까 하다가 제가 4절을 이제 그냥 두었는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서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본문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의미는 뭐 어느 성경 번역이나 비슷한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있습니까? 사자들 가운데 산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말은 그들이 내게 어떤 불을 이렇게 불을 가지고 나를 박해하는 것 같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이 뭐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이 친구들이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나서 그 다리 바벨론 왕 이름 뭐지? 다리오입니까? 하여튼 그 왕이 벨사살에게 불무불에 던지는 그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일단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고 할 때 아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벨사살의 그 얘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 뭐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화살과 창으로 난 이빨을 갈다 그런 것인데, 이제 이 성경이 저 뒤에 다니엘서가 후기 얘기를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 성경의 번역과 거의 같은 것이 NASB와 킹 제임스 판 같은 것인데 그렇게 일단 번역을 하는데 다른 성경은 이제 그렇게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럼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서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는 말은 내가 사자들 중에서 있고 그 사자들이 뭡니까? 사람을 인간을 뭐 하는 거죠? 그 먹이로 탐욕스럽게 삼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문장이 좀 그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들 가운데 있는데 이놈 사자들이 지금 내를 뭔가 사람을 먹이로 삼아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탐욕스럽게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그들의 이빨은 뭡니까? 날카로운 창과 화살이고 칼같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자는 뭐 텔레비전에서 뭐 보고 동물원에서 보니까 아무리 커도 별로 그렇게 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공포의 대상인 사자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이 가운데 이 사절이 가장 그런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가운데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새벽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어떤 날 마치 밤 어둡고 칠흑 같은 밤을 지나고 뭔가 새로운 새벽이 다가와서 우리가 어떤 밝고 또 환한 이런 상황에 처하듯이 바로 새벽은 그런 의미야. 자,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새벽이 다가오듯이 내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다. 이 밤이 지나고 그 새벽이 오듯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자연의 현상은 밤이 깊으면 새벽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새벽을 깨운다고 하거든요. 그럼 깨운다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의 새벽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구원의 이 새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오지 않고 우리가 그 새벽을 깨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동토고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돋아오는 것인데 그 날을 우리가 굳게 서서 확신하고 확정하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 우리가 깨워가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보죠. 물론 실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그냥 새벽이 온다고 하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또 믿고 노래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무엇을 깨우듯이 그렇게 깨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하고 그 기도의 자세를 말할 때 11장 5절부터 아주 13절까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와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새로운 친구가 왔다. 근데 내가 지금 빵이 없다. 좀 빌려달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이 친구가 왔을 때 그 말을 듣고 나는 뭐 지금 잠자니까 뭐 안 되겠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친구가 친구 관계로서는 내가 그 사람의 형편 그 말을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가 그 밤에 와서 그 참 뭐랄까요, 신뢰를 무릅쓰고 내한테 와서 말하는 걸 보면, 아, 얼마나 그 처지가 안 됐는가 하는 그런 간절함, 옛날 성경은 강청함인데, 이것 때문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빵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또 여러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절실하게, 뜨겁게, 그래서 좀 예의를 무릅쓰더라도 그냥 밤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한밤중에 막 문 두드리고 좀 내 행편들이니까 떡 좀 주라 라고 말하는 그런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아들이 생선 주시오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저 독사가 된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 사람이 아니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른 성경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보다도 훨씬 더 자비롭고 그래서 능력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열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것 같고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있고 모든 것을 주시려는 그런 능력하고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지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주 열려있고 후하게 주시고 능력한 분이란 것. 하나님이 능력하고 후하고 하면 그리 간절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하고 후하게 주신 분이라 한다면 그냥 조금 적당히 기도하지 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뜨겁게 예의를 무릅쓰고 하여튼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에서 왜 간절하게 기도하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 뜨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은 분은 하나님이다. 넉넉하고 구하게 해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영광이 높아지고 하늘의 온 땅 위에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새벽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오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분명히 확정되고 정하였다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의 원리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열심과 뜨거움 이게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새벽에 대해서 그 새벽이 다고 우리 가운데 오도록 깨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시편의 제목을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20편, 57편 내에서 썼는데 제목들 대부분이 뭐냐면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혹은 그에 대한 찬양,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늘에 이렇게 사무치고 것이다. 그런 얘기로 이 본문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57편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것을 제가 바탕 위에서 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리로라 한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우리를 구원하신 힘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시대의 것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깨우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아직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왔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한번 잡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구약성경 시편 다음 좀 생각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961쪽입니다. 자, 2장 10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빛도 거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왜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아가는 남자 여자의 사랑 얘기지 않습니까? 아, 사랑하는 남자 여자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보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8절은 이제 여자가 남자인 말을 이 대화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자기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절에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온 줄도 모르고 어디에 숨어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생각하면 자 구석에 지금 있습니다. 마치 지금 봄이 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서 제가 볼 때 이 새벽을 깨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세상이 왔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57편에 떠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단지 뭐 새벽에 기도하는 것, 물론 맞는 것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 56편은요, 부활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이 57편을 상당히 많이 설교를 했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57표현을 통해서 부활의 얘기와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보면 다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두려워 있고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들어 믿지 않으려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24장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 부활의 얘기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고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이 깔린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의미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시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윤동주 시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쓴 시입니다. 1942년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인 감옥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육첩방이 그게 아니고 다다미방인 것 같습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옛날 한번 설교할 때가 인생은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데 설교가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보십시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이 시는 시대처럼 올 아침, 즉 이건 이제 어떤 해방과 독립의 뜻입니다. 그 기대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이기면 조금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조금을 내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오늘 여기 57편의 이 훌륭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새벽을 깨우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벽이란 것은 지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시고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시지만 그 다가오심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믿을수록 우리는 언제나 그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것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그 새벽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발맞추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윤동주의 시처럼 등불을 펴서 어둠을 조금 내밀고, 어둠을 내모는 그런 작은 일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백성의 길이라 생각합니다.